시편 106편은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시편의 제목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의미에서 거역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시편이다 라는 한 가지 흐름이 있고, 또 한 가지 구조적으로는 할렐루야 시편에 속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를 시작하는 시편이 시편에 10편이 있습니다. 106편 또는 111편에서 113편까지, 135편, 또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10개의 시편 가운데 첫 번째 시편이 106편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용하는 할렐루야 시, 그렇게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크게 보시면 내용이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6절에서 33절까지는 출애굽 시기의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신앙 고백적인 형태로 잘 기록되어 있고, 34절에서 46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의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그런 내용으로 내용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자,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일순간의 현상이 아니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언제든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란 시간적으로 영속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의 은혜, 그의 사랑, 그의 자비, 그의 권능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사람이, 누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다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건 사람의 말로는, 또 사람의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정성을 기울여야, 어떤 표현을 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점을 말하면서, 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것밖에 우리가 할 도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과 사랑을 말하면서 역사를 더듬어 가기 시작하는데, 6절 말씀에서부터 46절까지는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끝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저항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 6절에서 33절까지는 출애굽 시기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의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출애굽 시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거역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대표적인 것이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징계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다 지켜보고 살펴보았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홍해 앞에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기 위해서 끌고 나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나와 여기에 죽게 하느냐 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홍해를 바닷물을 말리시고 그 가운데 길로 지나게 하시고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따른 애굽의 군대는 다 수몰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하나님 그 원망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도 이 반역은 계속 이루어지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반역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아론을 질투하며 했습니다. 이것은 고라와 그의 당과 아비람과 그의 당이 함께 연합해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론만 레위인이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나도 서야 되겠고 아론의 자손이 가진 제사장 자리를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고 하면서 지도부에 대해서 성토하고 그들이 가진 자리를 자기들에게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가리고 우리는 흔히 고라의 반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기에 이 고라의 후손들도 레위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이 고라의 자손들은 아론에 대해서 제사장직을 자기들에게도 함께 나눌 것을 요구했고 아비람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친애굽주의자들이었는데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주장을 하다가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고 지도자의 자리를 자기들에게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원한다 하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고라와 그 땅을 다 삼키게 하시고 끔찍한 재앙이요 그 후에 전염병이 또 생기게 하셔서 이 백성들이 큰 재난을 당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으나 하나님은 결국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호렙산에 있을 때의 반역,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광란의 종교적인 제의 행사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다 광경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리기도 하고 그들에게 질책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간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다 광야에서 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지 못하시겠으면 저의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고 통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가나안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이하에는 보시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것은 정탐꾼 사건을 말합니다.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아낙다손이 사는데 우리는 그 앞에 서보니까 메뚜기 같고 절대로 점령할 수가 없고 우리는 큰일 났다. 여기에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다 죽게 생겼다. 그런 말로 백성을 선동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통곡했던 역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40일 정탐했던 것을 40년으로 환산해 40년 광야에 방황하게 하시고 그 믿음 없는 아우성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을 지적합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는 바알보울의 사건이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모압 땅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오염되게 만들고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게 만들었을 때 큰 재난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정결케 하는 예식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가나안 행을 허락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에서는 32절 33절 말씀 머리바의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라고 했는데 물이 없을 때 지도자들을 원망했고 또 모세가 그때 너무 흥분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하고 혈기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그릇된 모습을 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던 것이 머리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충성했고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무엇 때문인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하는데 이 시편의 말씀대로 보시면 33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하므로 말미암아 모세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모세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했습니다. 마치 자기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항상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큰 신앙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산지일 뿐입니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입버릇처럼 되어 있어야 되고 마음에서 저절로 그런 생각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모세의 사건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34절에서 46절까지는 가나안에서의 죄를 열거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죄는 주로 이방인들과 연합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끔찍한 우상 섬기는 죄를 37절 38절에 보시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의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고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자식의 그 자식을 우상 제물로 바친 인신 제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몰렉 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악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방인과 혼인하기도 하고 그들의 사상을 본받기도 하고 그 우상에게 자식들을 바쳐서 그 피로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는데 그 일의 반복이 결국은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41절 보시면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다스렸도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모두가 다 이방인의 수하에 들어가는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 홍해 앞에 있을 때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범죄하고 징계당하고 범죄하고 징계 이 일이 수없이 반복되어 와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아 모든 자에게서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사로잡혀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셔서 그 적장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 시편 106편의 줄거리입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 찬양하자 했습니다. 그 중간 내용은 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수없이 반역을 거듭하고 범죄하고 하여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해방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쉼없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찬송할 것을 권합니다. 어쩜 우리의 삶이 그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 마음은 자꾸 믿음에서 멀어질 때가 많고 세상 닮아가려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허무하다, 재미없다, 고통스럽다, 비명지르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 끝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